다들 우리는 AI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는 말들을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AI는 가장 이제 잘 아는 챗GPT죠. 챗GPT 많이 쓰고 계시죠? 너무 쓰고 이럴 때, 에세이 쓸 때 더 필요하죠. 또 알고리즘 해가지고 우리 유튜브나 넷플릭스 볼 때 혹은 상품을 판매하는 뭐 아마존 마찬가지지만 고객의 취향을 다 분석해서 하는 그 모든 일에도 다 AI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머지않은 이제 보편화되겠지만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다 AI가 하게 될 일이겠죠. AI라는 건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로 하면 인공지능이죠. 인공이란 말은 사람인 만들 공,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이다 이런 뜻이죠.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없는 것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온라인에 모든 데이터 자료들을 가지고 마음껏 그 지식들을 만들어내고 제공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반대, artificial의 반대는 natural. 꽃을 예를 들면 생화와 다른 조화. 어쨌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가정하는 것이에요. AI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지금까지 만들어내고 알게 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적인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IQ가 좋은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척척 대답을 하는 만물 박사, 척척 박사를 여러분이 무료로 옆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돈을 좀 월 얼마 더 주면 더 깊이 또 가르쳐 줄 수 있겠죠. AI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으세요? AI의 기본은 인텔리전스니까 지적인 지성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아주 IQ 뛰어난 천재와 같은 것이죠. 그 AI 머신을 우리 뇌에 직접 연결시킬 수 있대요, 기술적으로. 딱 연결 다 아는 거지, 세상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가 내 브레인과 연결시키면 다 아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걸 알고 아는 질성을 가진 인간이 된다든지 존재가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이 윤리적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AI라는 그 엄청난 지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많은 걸 바꾸어 내겠죠. 그러면 그런 놀라운 질성을 가지면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 있을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면 알겠지만, 여러분 잘 들었어요, 우리 형제들. 결혼하면 우리 아내들이 가끔 힘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들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어난 상황을 쫙 분석을 해요. 그 상황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하면서 해결책 솔루션을 쫙 주잖아요. 그럼 아내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여보. 그냥 들어줘. 고개 끄덕이고 공감해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AI로 되는 게 아니에요. AI는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모션을 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관계성을 더 갈망하는 시대가 될 거, 이게 분명한 것이죠. EQ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뇌를 분석해보니까 EQ가 좋은 사람은 어떤 뇌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인대요. 사진을 찍어보면. 근데 놀라운 것은 뇌 안에 스피추럴한 영역, 영적인 부분에 감각이 있는 영역도 있대요. 전두엽, 척두엽, 두정엽 같은 영역에 영적인 어떤 부분에 강한 사람들은 그 어떤 뇌 부분이 되게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텔리전스한 지성의 영역은 what에 대한 이야기요. 무엇? 데이터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감성적인 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관계적인 감성적인 이모션 하는 것, 영적인 것은 주로 의미, 가치, 도덕성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AI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을 본다면 어차피 들었었으니까 일단은 AI를 기술을 잘 사용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쫙 기본으로 나눠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게 어떤 직업군이 간에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쫙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과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활권이 완전히 차이가 나듯이 그거는 이제 우리 삶의 전반에 있으니까 그 AI를 그냥 그런 하나의 머신이니까 도구니까 쓰는 거죠. 모든 영역에 잘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죠. 그건 기본이죠. 그러나 AI가 할 수 없는 특별한 영역 있잖아요. 이모셔널한 영역, 영적인 파트의 직업과 그 커뮤니티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갈망하는 영역으로 이제 몰입하게 될 시대가 이제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더 필요한 것이에요. 가장 무조건적으로 케어링하는 공동체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미와 가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공동체니까 그런 거죠. 물론 진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옳고 그름만 가르치는 율법적인 교회는 도태할 것이에요. 그런 교회는 무너질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가르치지만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수많은 상처 있고 문제 많은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 많은 돈을 벌었지만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Why? 왜 내가 하는가? 왜 내가 사는가? 라는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공동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진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것이라 저는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전도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 알파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이 HTV에서 니키 컴볼 목사님이 체계하고 원래 그분이 처음부터 만드신 건 아니지만 체계하셔서 전 세계에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이 됐죠. 그런데 알파코스가 만들어진 유래가 있습니다.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사랑 사랑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사랑이 없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파 코스를 통해서 제일 먼저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용납과 그 보살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알파 코스 저도 한국에서 한 7번 정도를 리딩해 봤는데 정말 근사하게 쫙 앞에처럼 재단 꾸미고 매번 모일 때마다 선물 주고 냅킨 예쁘게 해가지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그리고 다 앞치마 두르고 손님처럼 이렇게 모시고 게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질문을 하든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뭐 이단적인 질문 아니면 다 받아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알파코스의 물음표 퀘스천 마킹이잖아요. 뭐든지 물어보라고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라는 거죠. 받아주고 포용하고 이해해주는 그게 알파코스의 전체의 무드예요. 사랑을 이제 그 안에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쯤 넘어가 보면 성령에 대한 강조 섹션이 한 네 강가 있어요. 성령이 뭐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으며, 성령이 하시는 뭐며, 은사는 뭐 이렇게 가르치면서 실제로 어떤 특별한 장소를 빌려서 1박을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알파코스의 유래예요. 이 인텔리전스한 AI의 전조와 같은 이 웨스턴 소사이어티에서 인텔리전트, 스마트한 게 전부인 앉아가지고 토임하고 이야기만 됐다 하는 생각만 돌리는 이 서구에서 마음이 메마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를 완전 합리적으로 밀어낸 이 서구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폐의 불행이었죠. 이미 서구 사회는 그걸 경험한 것이에요. 앞으로는 그것이 전 세계를 휩쓸다 하지라도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갈망할 거예요. AI 시대는 더 영적이 돼요. 더 종교가, 더 영적인 세계에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 더 상처 입은 사람이 많아요. 인간관계 맺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셀 안에도 그런 사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잘 안 돼, 대화가 안 돼. 한 번 말하면 예민하고. 여러분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뭐 남의 생각 없이 그렇잖아요. 팬데믹 거치면서 대화하는 걸 몰라. 혼자 고립돼 있다 보니까. 또 혼자 있어도 살만 해야 유튜브도 보고 얼마나 시간을 보냐. 이 관계 맺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너무 사람이 여러우니까 오는 거잖아요. 오는데 관계 맺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속으로 안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리더들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셀 리더 잘해주셔야 돼요. 받아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로워 오는 것도 있고, 속으로 셀이 좋아서 오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원래 그렇거든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도요, AI식의 그런 식의 관계로 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해박하게 아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봅시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 할렐루야.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아예 연예계를 떠났어요. 저 연예인은 아니고 연예인들 유명한 배우도 잘 몰라요.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물론 가끔 싱어게인은 제가 봐요. 노래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컴피티션을 보면 도전을 받아요. 어느 음악 하나도 저 눈물 콧물 다 빼는데 나는 복음을 가지고 저렇게 못 전하나. 하, 주여,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간격이 있는데 노래 하나도 저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주여. 복음의 열정을 제가 그 싱어게인 보면서 은혜를 되게 간접적으로 봤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좋아해요. 아무튼 여러분이 어느 연예인을 좋아하면 다 관심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금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취향을 다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예인이 만일에 평소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연락하는 사람이 그 연예인하고 잘 아는 사이겠어요? 팬인 여러분은 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더 아는 사이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평소 연락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아는 사이죠. 평소 연락하는 사람은 얘가 주중에 무슨 행성했으며 뭘 하고 지냈는지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바쁘면. 오히려 인포메이션을 볼 때에는 팬인 사람보다 더 모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가 그 연예인을 팬인 우리가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일지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냥 연락하는 사이가 있을 수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 돌릴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깊은 관계, 딥한 관계는 또 다른 것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딥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 대해서 알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알고 성경도 하고 교리를 안다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신비로운 걸 경험했어요. 환상도 경험하고 찌릿찌릿한 것도 경험하고 빛을 본 것도 같고 뭔가 뭉클한 임재도 느끼고 그렇다 해서 아니면 엄청난 질병에서 치유도 받았어요. 기적도 경험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신과 한번 접촉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과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관계가, 그런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그게 진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어느 정도 아느냐에 관련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이에요.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그 여행이었으니 얼마나 진지했겠어요. 각 마을 각 성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때가 되면 식사를 하시고 그 예수님의 여행 여정에 많은 사람이 같이 따랐어요. 예수의 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 옆에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이 또 부흥회하고 사경회하면 그 자리에 또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예루살렘 향해서 이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중에 한 일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분 생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좀 적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지 이런 질문을 아예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천국 갈 사람이 적은 겁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말씀을 조금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요. 그러나 동서남북에서 몰려온다는 거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요지는 24절부터 30절까지 그분이 답변을 하실 말씀이지만 많고 적다는 통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지금 얼마나 구원받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성근성하면 안 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진짜 자기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구원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다는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시간이 되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문을 닫았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뭐 천국 들어가는 것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겠죠.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you come from.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거기 밖에 있는 사람이 말했죠. 아니 주님하고 식사할 때 제가 앞에서 식사했어요. 길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제가 그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러자 예수님 이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지금 문 밖에서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 성경도 배우고 일정하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또 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제대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들 젊은 나이에 많은 이성과 관심을 가지잖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사귄다고 제가 들었어요. 일일이 제가 잘 모르지만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대신 건강하게 사귀었어요. 성적인 접촉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사귀었어요. 또 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상처 안 받고 교회 떠난 일이 없도록 잘 사귀어요. 신중하게 사귀었어요. 저는 사귀는 거 찬성해요. 이왕이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게 제일 베스트 웨이니까 건강하게 잘 늦은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건강하게 또 그 개인들이 룸에 들어가지 말고 건강하게 잘 절착시켜서 잘 사귀어요. 또 헤어질 수도 있죠. 안 맞으면 헤어져야죠. 다른 사람 사귀어야 되니까 끄끄럽지 않게 잘 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여러 이성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심 있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식사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친해가 너무 사랑에 빠져서 동거하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혼하는 건 다르잖아요. 왜 사나워 좋아하면 동거하면서 왜 결혼을 안 했죠? 동거하고 결혼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동거는 언제든지 헤어질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완전히 관계를 헌신하는 구속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관계 같은 결혼 관계에 자기를 묶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볼 때 헤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동거는 하지만 결혼을 안 하는 것이에요. 헌신의 관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동거는. 그래서 동거 커플을 많이 한 사람이 결혼해도 이혼을 많이 하거든요. 데이터를 볼 때 관계를 그렇게 헌신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동거를 주로 하는 친구들은 결혼해도 이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렇게 어수룩하게 헌신하지 않는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배우자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 드리겠다. 나는 이 사람과 영원히 살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우리가 쉽게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땡긴다고 얼굴 예쁘다고 그냥 키 크다고 예쁘다고 매너 좋다고 의자 이렇게 미리 꺼내주면 그냥 좋다고 그냥 괜찮겠네 뭐 사람이 별 거 있겠어? 결혼해볼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장난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어요. 신중하게 꼼꼼히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 관계라는 것은 부부 관계는 그만큼 신중하고 헌신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관계 맺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아,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지? 아니, 결혼도 그렇게 쉽게 하고 그렇게 누구나 하는데 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걸 어려워해요? 근데 결혼하듯이 주님과 그렇게 헌신적인 희생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는 안다라는, 지금 조금 전에 안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안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한 단어와 동시에 또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너희라는, 너, you, 너희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와. 24절에 한 번, 25절에 한 번, 26번에, 26절에 한 번, 27절에는 두 번, 28절에 두 번, 일곱 번 총 나와요. 그게 뭐죠? You라고 말하는 건 내가 너에게 말한다. I say you. I tell you. You 하는 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별로 상관도 없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은 그에게, 너에게, 나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이야기했겠지만 말하는 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로 너에게도 네가 생각을 해야 된다. You! 네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진지한 관계를 맺지 않고 왔다 갔다 하듯이 생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게 되면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이순신장군은 어떡하지? 복음도 못 듣는 시대에 태어난 세종대왕은 그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 있잖아.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보셨어요? 괜히 질문했네. 오늘 밤에 갑자기 헷갈려서 고민하게 생겼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훌륭하신 분들 훌륭하게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더 위험한 것은요, 그분들이야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시대에서 모르죠. 환상계의 기술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러나 아무튼 justice, 공의롭게 righteous 할게 그분이 하실 거예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야 신경 쓰라면 여러분이야. 이렇게 복음을 1년, 2년, 10년을 이렇게 수없이 듣고 익스큐즈도 할 수 없고 변명도 할 수 없고 들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You! 네가 중요한 거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그러면 헌신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른다고 하신 말씀이 25절과 27절에 나와요. 그런데 27절에 추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불렸죠? 불의를 일삼는 자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들어갈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 말씀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톨릭처럼 뭔가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힌두이즘처럼 무슬림처럼 뭔가 선행을 행하여야만 죽은 후에 뭐 좋은 세상 갈 수 있다는 생각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너무나 명백한 가르침처럼 죄인 우리가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사랑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이 스탠다드를, 그 기준을, 완전한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잘 지키니 보고 때리면서 훈련시키지. 왜 당신 아들이 죽어요? 할 수 없으니까 impossible to approach it, 또 standard of God. 하나님의 스탠다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마치 행위로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구절이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른 이해는 뭐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만 해도 사람 달라집니다. 복장부터 달라져요. 거지처럼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세련되지는 남자들이 완전히 아내의 작품이잖아요. 성격도 고치지고 다 고치고 관계 하나 잘 맺어도 사람 바뀌어버려요. 하물며 팬 정도가 아니라 디사이플십, 디사이플 돼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헌신된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뀌어요? 결과를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불의를 행할 수 없어.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었는데 인생이 안 바뀐단 말이야? 관계 안 맺은 거지. 관계를 안 맺었으니까 안 바뀐 거지. 나와 관계를 맺었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살게 돼 있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변화가 이루고 나는 거죠. 나를 아는 자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행할 건데, 기적은 많이 행하고 수많은 체험이 있어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걸 보니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반드시 바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될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그래서 우리는 salvation and then good deeds예요. Salvation and then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관계 맺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and then good deeds인 거예요. 선한 행위는 결과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죽었으면 그것이 충분해야죠. 하나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충분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살게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때,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관계 맺으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 믿고 나서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럼 뭐가 문제죠? 예수님과 헌신적인 희생의 관계를 맺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기복신앙이 여전히 머무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따르는 손해나 희생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는 거죠. 나중에 좀 기다려줘, 나중에 할게, 미루면서 아예 안 해, 나중에 결국 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면 여러분 결혼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남자, 여자를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날씬하고 잘생겼지만 매너 좋지만 같이 연애는 할지 모르겠지만 결혼 배우자를 택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할 때만 찾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우리 결혼할 수 있나요?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잖아요. 하물며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뭐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워요? 그런 분으로 믿겠다 하면, 그렇게 관계 맺겠다 하면 오늘 즉시 지금 이 시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변해되지 않는 이유를 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느니 은혜를 덜 주셨다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에요. 내가 충분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었으면 됐지 뭘 더 필요해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면 됐지 뭘 우리가 더 필요하냐고요. 그분과 관계 맺는데 하나님께 뭘 더 달라는 거예요? 남은 것은 여러분이 결단인 것이에요.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그분께 내가 반응하며 살겠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삶의 많은 것들을 나는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용해 먹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예수를 위해서 나의 공부든지 나의 직장이든지 나의 모든 삶 전부를 그분도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쳤으니 나도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연애하는 것일 수 있죠. 물론 연애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나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원 받는 게 아니죠. 구원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나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모태 신앙일지라도 오랫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기독교 교리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부부관계 같은 결정이에요. 결혼하겠다라는 결정처럼 이 사람 위해서 내 삶을 다 맡기겠다. 그분도 나에게 다 하셨으니까 이런 헌신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겠다. 그렇게 고백하면 오늘 바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로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전체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거티브해요. 네거티브한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아, 너무 귀한 일이죠. 다 유대인 중에 다 예수를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요.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이렇게 따로 돌아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몇십 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부족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내 말에 거해라는 거예요. 내 말에. 너를 위해서 네 피를 위해서 나를 관계 맺는 존재를 하지 말고 내 말에 거해라고.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하고 내 말에 네 인생을 걸어. 내 말에 네 인생을 걸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인생을 걸었듯이. 그게 내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너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꾸 은혜 없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 앞에 진작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으시면 됐지 뭘 더 필요해요? 뭘 더 필요하냐 말이에요. 내가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진지하게 주님 앞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겹치면 여지없이 예배 빼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드릴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 하지 않고 딱 자기 유리한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뭐 은혜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은혜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관계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성을 띠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하지 않아서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그때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여 진짜 예수 믿는 즐거움을 그때 발견하게 될 거야. 내 말에 거하는 진짜 제자가 돼야 된다고. 적당히 그 믿는 거로 하면 안 돼. 그게 문제야. 그래서 네 삶이 변화 안 되는 거야. 놀라운 감정이 네 삶에 없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내 삶 안에 예수를 그렇게 10년, 20년 믿었으면 오랜 세월 믿었는 건데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다면 주님이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내 관계를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힘들 때 도와달라고 그렇게 전화도 돌리고 찾아오면서도 막상 문제 해결되면 찾아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내가 전화 돌리면 야 바쁘다 그래 언제 한번 만나자 하고 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고난이고 힘들 때는 찾고 고난 없고 편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주님 관계 그게 뭐냐고요?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찾아요?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저 여자, 저 남자 만나서 잘 산다고 하니까 결혼하면 편할 것 같아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결혼해요? 그런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겠습니까? 내 진로를 펴고 내 직장 생활과 나의 가정을 해피니스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제대로 된 관계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한 관계는 시간이 많으면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여행도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주님을,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이 따라도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자기 것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일 거죠. 물론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앞에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 그렇게까지 할 수 없죠. 20년을 믿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10년을 예수를 믿었어요. 모태 신앙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진지하게 주님 관계를 맺고, 주님 관계를 정말, 물론 우리 도와주시죠. 필요한 거 구해야 되고 우리의 앞길도 인도받고 당연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그게 진짜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주인 관계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삶의 변화 쉽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 죄가 아무리 중독적이라도,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더라도 주님과 진지한 관계를 맺으면 주님이 여러분 깊은 상처도, 수많은 죄의 문제도, 얽히고 설킨 여러분 고난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반드시 달라져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